요즘 챗GPT 같은 인공지능 도구들 정말 많이 쓰시죠? 글쓰기나 뭐 정보 찾을 때 정말 편리하잖아요. 그런데 혹시 이런 도구들이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을까? 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?
네, 그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효율성만 보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.
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Your Brain on ChatGPT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 LLM,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사용이 우리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, 그리고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좀 지킬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네,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냐면요.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. 그리고 에세이를 쓰게 했죠. 한 그룹은 챗GPT 같은 LLM 도움을 받았고,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 웹 검색,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정말 아무 도구 없이 오직 자기 머리만 써서 글을 써야 했어요.
아, 그렇게 세 그룹으로요? 그래서 뭘 봤나요?
참가자들이 글을 쓰는 동안 뇌파 측정, EEG라고 하죠. 그걸로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본 거예요. 뇌의 여러 영역이 얼마나 서로 연결돼서 활동하는지 그 뇌의 연결성을 분석한 거죠.
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요?
네, 맞습니다. 외부 도구, 그러니까 LLM이나 검색 엔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뇌의 연결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
아, 그러니까 LLM 쓴 그룹이 가장 낫고, 그다음이 검색 그룹, 그리고 스스로 쓴 그룹 순서였다는 거죠.
라는 것과 같아요.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따져보고 기억 끄집어내고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고 이런 복잡한 인지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는 증거죠.
와, 그냥 글 쓰는 건데도 뇌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군요. 반면에 LLM 쓴 그룹은 뇌 연결성이 가장 낮았다.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컸나요?
네, 특히 이제 좀 편안하게 집중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때 나오는 알파파. 그리고 정보를 잠깐 기억하고 계획 세우는 거, 이 작업 기억과 관련된 세타파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.
알파파, 세타파 활동이 줄었다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
이게 바로 그 인지적 오프로딩 현상하고 관련이 깊어요. 생각의 부담을 외부 도구, 그러니까 LLM에 넘겨버리는 거죠.
아, 인지적 오프로딩이요. 짐을 내려놓듯이.
네, LLM이 요약도 해주고 문장도 만들어주니 당장은 편하죠. 정신적 노력이 확 줄어드니까요.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 뇌가 스스로 정보를 깊이 처리하고 연결하고 또 기억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. 편리함의 대가라고 할수 있겠네요.
단순히 뇌 활동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. 실제 행동에서도 차이가 있었더라고요.
네, 맞아요.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LLM 그룹 참가자들이 자기가 방금 쓴 에세이 내용 있잖아요. 그걸 잘 기억 못하거나 인용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었어요.
정말요? 자기가 쓴 글인데도요?
네. 그리고 글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뭐랄까 이건 내 글이다 하는 주인의식도 가장 낮게 보고했고요.
왜 그런 걸까요?
아무래도 기억을 만들고 또 꺼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활동, 특히 그 세타파랑 알파파 활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여요. LLM이 만들어준 내용을 그냥 이렇게 받아 적는 거는 정보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깊은 고민이나 처리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거든요. 스스로 막 씨름하는 과정이 빠지는 거죠.
그렇군요. 그냥 편하게 얻은 정보는 그만큼 내 것이 되기 어렵다는 거네요. 근데 연구 후반부에 그룹을 바꿔서 실험한 것도 있다면서요. 거기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요.
아, 네네. 그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. 세션 4에서 그룹을 바꿨는데 이전에 LLM에 의존했던 참가자들 있잖아요. 이분들이 이번엔 도구 없이 글을 쓰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혼자 힘으로 글을 쭉 써왔던 참가자들보다 뇌의 연결망 활성화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 거예요.
마치 그동안 AI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, 뭐랄까, 근육이 약해진 것처럼요?
네, 그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. 반대로 먼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면서 글을 쓴 다음에 나중에 LLM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좀 다듬거나 수정했더니요, 오히려 뇌 활동이 이전에 LLM만 사용했던 그룹보다 더 활발해졌어요.
정말요? 그건 또왜 그런 거죠?
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드러나는 거죠. AI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먼저 당신의 뇌를 충분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면 오히려 인지 능력을 더 보완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
아하,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. 무작정 AI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AI를 활용하는 식으로요?
네, 바로 그겁니다.
연구에서 또 지적한 게 LLM이 만든 결과물이 좀 비슷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있었다면서요?
맞아요. 언어적으로 좀 더 동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. 이건 뭐 창의성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죠. 또 AI가 추천하는 정보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보 편식, 그 에코 체인버에 갇힐 위험도 있고요.
결국 AI 시대에도 스스로 생각하고 또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나만의 관점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이 연구가 뇌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.
네, 그렇죠. 단순히 효율성만 쫓다가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는 힘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어쩌면 좀 경고 같은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.
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AI를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점점 더 발전할 텐데요.
맞아요. 중요한 건 AI를 그냥 무조건 배척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. AI한테 바로 답을 딱 구하기보다는 먼저 당신 스스로 충분히 좀 탐구하고 고민해 본 다음에요. 그 다음에 AI를 뭐랄까 내 생각을 좀 더 확장하는 도구 아니면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비판적인 파트너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는 거죠.
아, 먼저 내 생각,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AI를 파트너처럼 활용한다. 좋은 접근인데요.
네. 어쩌면 그게 이 AI 시대에 당신의 뇌를 더 건강하고 또 창의적으로 계속 단련시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.
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. 당신은 앞으로 AI를 어떤 파트너로 활용하시겠습니까?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.